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룩으로 향하는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성막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과거에 성전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끝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이미지들, 그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뭔가 좀 도전하시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오늘 성경 구절 좀 두 가지를 읽어야겠는데요. 그 다음 보시면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우리가 출애굽기의 큰 중심 테마라고 말씀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소망이에요. 출애굽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과 함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금방 읽은 두 구절을 통해서 공통점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맡겨진 모든 역할에는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할을 맡았을 때는 책임을 갖고 의무를 갖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상과 혜택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 성막을 통해서 나와 있어요.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성막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막이 어떤 모습인가를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성막의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막을 처음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막은 결국은 큰 성막을 두르는 큰 테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작은 텐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텐트 안에는 두 곳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한 곳은 성소, 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그 텐트 안에 들어가자마자 성소가 있고 좀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텐트 앞에 성막들에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사장이 막 불 피우죠. 번제단과 물두멍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성막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문이 동쪽을 향해 열려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성막의 이미지를 통해서 성막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일단 구원 받은 자라는 의미로 구원이라는 문, 구원의 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전히 그 안에서도 어떤 씻음, 피로 물로 씻는 과정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이 성전뜰이에요. 성전뜰에 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번제단이고 하나는 물두멍이에요. 성전뜰에서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유다서를 갖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우리 여우회하고 청년회가 성경 공부했는데 그때 쭉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소감,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라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온 말씀이 하나 있어요. 힘써 지키라 라는 거였어요.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출석한다고 믿음이 저절로 자라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본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믿음이 성장하나요? 시간과 믿음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냥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씻는 행위입니다. 번제단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 61페이지 맨 아래 히브리서 9장 22절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 정결하게 돼요?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삶이 없어요. 이 피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씻는데 뭘 씻어요?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씻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씻는 행위를 해야 돼요. 피로 씻는 행위, 결국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나와요. 물두멍은 물이죠. 물로 씻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침례,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어요? 아마 세례를 받으실 때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세례의 의미라든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간다든가.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세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전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전 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기억하시고 아, 피로 씻는 것, 회개의 삶을 사는 것과 물로 씻는 것, 우리의 삶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결단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성막의 그 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가져야 될 신앙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결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해요. 우리 신앙에는 믿음의 공급이, 신앙의 공급,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전 뜰에 머문, 성막 뜰에 머무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성막 뜰에서 어디까지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성소까지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성소에 나아가면 그 성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첫 번째 그림이 떡상이 나옵니다. 떡상. 떡상은 이 떡,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아야 돼요. 첫째로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으세요? 또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살아가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이 나오 다음에 떡상이 나올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성경과 별로 친하지 않게 살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1독을 해본 사람, 성경 1독.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자,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간지가 됐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보는 거죠. 교회 와서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럼 그것만 딱 봐요.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냥 자다가 꿈꿔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데, 신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게으른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이미 준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성경을 접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하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가는 것. 이게 말씀을 대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관별로 성경 공부를 하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알고자 하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길 바라세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거죠.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바쁘세요? 성경은 못 읽은 만큼 정말 바쁘세요? 이 세상에 성경을 읽지 못할 만큼 바쁜 사람은 저는 한 명도 없다고 봐요. 뭐가 바쁜 거예요? 마음이 바빠요. 그래서 정말 해야 될 건 안 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하고 살아가죠.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발등에 불만 끄고 살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붙잡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성소에는 금등대가 있습니다. 금등대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등대는 성령의 조명, 성소 안에 빛이 비치면서 그 빛이 그 떡상에 있는 열두 덩이를 비쳤거든요. 근데 그 열두 덩이는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지파를 비춰주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로 본다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늘 우리를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비춰주시는데 뭘 비춰줄까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 이제 어둠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 안에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허물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든 큐티할 때든 말씀을 들을 때든 성경 공부할 때든 때로 그 말씀이 나를 비춰서 내 안에 있는 허물이 깨달아지고 그 창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비추는 그 비추는 역 이제 비춤으로 말면 나타나는 결과들이죠. 내 안에 있는 그런 불편한 것들, 죄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요. 싫기도 하고요. 그러면 반응을 두 가지 하게 되겠죠. 하나님 비춰주신 그 죄된 모습을 보면서 첫째 반응은 반항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는 거죠. 때로는 합리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춰준 의미가 없어지고 계속 죄된 삶으로 또 나아가게 되죠. 두 번째는 비춰줬으니까 이제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파하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사랑에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하고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비춰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는 그 성령의 조명을 계속 받고 살아가야 돼요. 분명히 처음에는 굉장히 쓰리고 아픕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시면 회개하고 순종하시면 그게 점점 아픔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물론 계속 아프긴 해요. 슬프긴 해요. 우리가 성령을 계속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처음과 달라요. 주님의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을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춰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개를 잘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든지 합리화하고 어떻게든지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러고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금향단이 있어요. 금향단은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향을 품으면 향이 올라가겠죠. 이 금향단, 향을 피워 올라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기도했어요. 향을 피운다라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도 기도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말해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말씀이 이제 울려나와요. 그게 기도예요. 말씀이 막 울려나와요. 그게 찬양이 돼요. 그래서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성소 안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모형,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지성소는 오른쪽이 성소고 왼쪽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아까 우리가 본 떡상, 촛대, 향단이 있고요. 거기 그 안에 있는 또 천막을 지나가게 되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다음 볼게요. 속죄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손잡이 위에 뚜껑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 위에 그룹이란 게 날개를 피고 있습니다. 이 위에 이 뚜껑 그룹이 있는 것을 속죄소라 그러고요. 그 밑에 있는 뚜껑 밑에 있는 그 네모난 상자 같은 거를 이게 언약궤라고 합니다. 구분해서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또 하나님이 넣어두라고 하신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이 속죄소는 위에 있는 뚜껑, 이 그룹이 있는, 앉아있는 이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갖고 들어가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그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고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죄를 속하는 곳, 속죄소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우리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에 배워야 될 유익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춰진 만나 항아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를 봤는데, 광야 그러니까 그 사막하고는 다른 곳이에요. 거기는 사막은 모래잖아요. 광야는 땅은 땅인데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것이 이제 오래 지나가면 사막이 되겠죠. 그럼 사막이 되기 전에 굉장히 척박한 땅, 아무것도 뭐 경작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을 그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럼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뭘 먹었죠?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뭘 교육하셨냐면, 너희가 사람이 주는, 바로가 줬던 양식을 너희가 먹고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주는, 하나님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가리키기 위해서, 공급하는 자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를 가리키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공급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시는구나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문제는 빵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구나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지성소의 삶이에요. 우리는 공급자를,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이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상사일 거예요. 사장님이 공급자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그런 세상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사를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어 올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종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공급자가 하나님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지팡이에요. 아론의 쌍난지팡이에 대해서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던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 광야의 40년 광야를 요약해 본 분이 그 곳이 바로 민수기거든요. 그 민수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도전자들이 나온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이 도전하는 자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민수기 16장 1절에 나오는 고라 자손이에요. 이거 유다서에서 봤죠, 우리가?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이 루벤 지파와 협력을 하고 250명의 지도자들과 협력을 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합니다. 이 고라 자손은 똑같이 레위 사람이에요. 근데 레위 사람인데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성막을 나르는 자냐, 왜 우리는 짐꾼이냐, 우리도 제사장 하게 해달라라고 대항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론의 후예가 제사장 가문이 된다고 말했고, 고앗의 후손 고라들은 그 고라 자손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성막을 나르는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나도 제사장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역한 대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64페이지 맨 위에 보면 하나님이 3중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 심판이 고라 자손들은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이 쳤던 그 텐트 지역에 땅이 갈라져서 다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웠던 250명은 향에서 불이 나와서 그 250명이 다 불살라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대항하고 너 때문에 다 죽었어 라고 대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연병으로 병을 내려서 14,000명이 죽게 돼요. 무시무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무시무시한 사건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영적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막히게 되는 거죠. 은혜가 막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게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 와서 이 영적 권위가 많이 흔들립니다. 사실 흔들리는 원인을 제공한 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목회자들이에요.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목회자들이 영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자기를 높이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흐트러져 버리게 됐죠. 그래서 영적 권위가 목사님들에 의해서 많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갈팡질팡하게 됐어요. 지난번에 출애굽기 하면서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쁜 아버지 또 공경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었죠. 이 질문은 항상 나오는 거예요. 가정의 달이 되면 아버지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을 우리가 늘 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무조건 해야 돼요? 아니면 좋은 부모님에게만 해야 돼요? 부부가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아내 보고 남편을 공경하라 그래요. 그러면 부인들이 힘들어합니다. 공경하래. 싫잖아요, 공경하는 거. 그러니까 물어봐요. 좋은 남편만 해야 됩니까? 좀 나쁜 남편에게도 공경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어때요, 여러분? 좋은 사람한테만 공경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행동이 별로 안 좋은 남편도 공경해야 됩니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려서 공경하란 말 안 하죠. 가려서 좋은 사람은 하고 좀 나쁜 사람은 안 하란 말 안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공경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래요. 원수도. 여러분, 공경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좀 안 좋은 모습의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부부관계가 될 수도 있고 목회자도 될 수 있고 선교사님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이에요. 조금 안 좋은 사람 만날 때도 있어요. 기본은 뭐예요? 기본은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한 거잖아요. 인정할 수가 없죠. 사람이 세웠으면 우리 인정할 수 없죠. 하나님이 세웠으면 인정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고라다손과 르우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웠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항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후에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후에는 이러한 삼중심판의 심판의 모습이 안 나와요. 뭐예요? 시범 케이스처럼 하나님이 보여줘요.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인지. 현대사회는 권위에 대한 복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복종하라고 해요. 복종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복종해야 될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여러분 보실 때 아, 복종하기가 싫어. 왠지 막 한 행동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드리겠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어요. 그럼 그분이 한 설교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겠죠.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공급이 단절되기 시작할 거예요. 영혼이 들어온 말씀이 없다 보니까 피폐해지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나락으로 빠집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는 사람이 흔들 수 없어요. 사람이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다 해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기 원하세요. 구원받은 영혼들을 만들어가기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결정, 모든 기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돌비예요, 돌비.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 돌판에 세워주고 그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놓으라 그랬어요. 십계명은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이죠. 앞에 전반 1기면 4기면까지는 무슨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기면부터 10기면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고 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목적이 되는 사랑을 하길 원하세요. 지성소의 삶은 공급자를 인정하고 공급자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서 구속사를 이어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의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뜰부터 해서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제사 지냈던 것들의 의미, 상징성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뭔가, 의무가 뭔가를 좀 살펴봤어요. 이제는 뭘 봐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에요. 누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상과 혜택이 나오게 되는데 성막을 통해서 본다면 몇 가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공간적인 의미예요. 공간적으로 보면 성막을 보면 여러분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성전뜰에는 이제 성막 문을 통해서 들어온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 그곳에서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기서 피로 씻고 물로 씻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로는 용서함을 받고 또 결단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단순히 죄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공급하는 은혜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급을 받음으로 좀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해요. 자기 앞가름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은요, 좀 성장해야 돼요. 나만 아니라.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우리가 성소를 산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임재와 교통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 성령을 쫓고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이 코드가 맞는 친구 있잖아요. 마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맞고 하고자 하는 막 그런 일들이 막 마음이 막 맞아 나가는 거죠. 이러한 신앙까지 우리가 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음식의 차이가 있었어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동안에 백성들은 만나만 먹고 살았죠. 근데 제사장들은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도 먹고 재물도 먹고 살았어요. 제사장들은 만나와 재물을 먹는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간 모습이었죠. 그리고 지성소에 있었던 사람은 감추인 만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양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양식이 됐어요. 그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양식이 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빛의 차이도 있어요. 성전 뜰에만 있는 사람은 태양이 있으면 낮이죠. 태양이 있으면 밤입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낮과 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낮과 밤. 밤은 좀 이렇게 우울하고 슬프고 좀 행복하지 않고 뭐 이런 모습들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대조가 되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겪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겪습니다.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우울감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하죠. 왜요? 이 그림으로 본다면 태양이 있지만 태양이 졸고 밤이 되면 우울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추심이 없는 거죠. 근데 성소 안에는 항상 빛이 비쳐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우울하고 슬픈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사실 없어져요. 거듭난 것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거듭나도 불안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나아가면 그런 불안하고 힘들고 이런 정신적인 불안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누림의 차이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누림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을 최소한의 삶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최소한의 삶. 그리고 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잘 개발해서 좀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고, 더 위로는 정말 아무것도 거리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세상에서도 그래요. 신앙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겨우겨우 살아요. 그 섬김의 차이를 보시면 뜰에는 백성들이 뭘 갖고 오죠. 그들에서는 사실은 자기만 돌보는 신앙이에요. 자기도 겨우겨우 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분 많다 그랬죠? 자기만 겨우겨우 살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신방 목회예요. 목회 구조 자체가 신방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가 돼 나가는 거예요. 이건 계속 돌봐주는 거예요. 계속 뒤치다꺼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어리니까. 계속 뭔가를 해줘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면 내가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를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그 짐승을 갖고 오면 그것을 제사하고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돕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돕는 역할까지 성장해야 돼요. 부부는 서로 도와야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 우리 조원들은 서로 도와야 돼요. 이게 돕는 일,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 조장님들이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겨우겨우 교회 나오고 겨우겨우 믿음 생활하고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신앙 생활하지 마시고 주님 맡겨진 사명,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지성소의 삶은요,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가슴, 하나님의 그 뜻이 뭔가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머물 신앙이 아니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에게만 머물 신앙이 아니고 열방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헌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마음, 지성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를 성막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부족한 건 무엇인가를 성막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성전 뜰에 머물고 있습니까? 성소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성소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전부 다 지성소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신앙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